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한국에 있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공장 한가운데 딱서 있다고 말이죠.
아, 아주 역동적인 현장이겠네요.
그렇죠. 수백, 수천 대의 로봇팔들이 정말 완벽한 리듬으로 용접을 하고 부품을 나르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랑 속도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압도적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구나 하는 되게 든든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징에 있는 한 관공서 직원이 서류에 도장 하나를 딱 찍는 순간 단 45일 만에 이 거대한 공장의 모든 로봇이 멈춰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와, 아주 섬뜩한 이야기지만,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닌 시나리오죠. 실제로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집중 분석,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려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은요, 최신 무역 통계, 그리고 국제 로봇 연맹, 즉 IFR의 2024년 보고서, 또 미중 기술 패권과 관련된 아주 심층적인 산업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자료가 꽤 방대하죠.
네, 한국은 현재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라는 그 2위 싱가포르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자랑하잖아요.
엄청난 수치죠.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고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그 생존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 표면적인 숫자에 취해 있기엔 공급망에 대해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위협적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앞서 제가 도장 하나에 공장이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복잡한 해킹이나 물리적인 테러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행정 절차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2025년 4월의 일이었죠? 네, 맞아요. 2025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짤막한 공고를 하나 냈죠. 디스프로슘, 테르빈 같은 7종의 희토류를 수출 허가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출 허가 품목이요?
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은 중국이 막 이제부터 한국에 절대 수출 안 해! 이렇게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아예 막은 건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저 중국 세관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는 그 45일이라는 절차를 하나 슬쩍 추가했을 뿐이죠.
아니, 관공서에 서류 놓고 한달반 기다리는 거 사실 행정 업무에서는 꽤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 작업 하나가 한국 로봇 산업의 숨통을 도대체 어떻게 조일 수 있는 건가요? 그 희토류가 로봇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로봇의 구동 메커니즘을 뜨다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요, 보통 관절마다 작고 힘센 모터가 들어가는데, 대략 40개 정도가 쓰이거든요.
40개나 들어가요?
네, 꽤 많이 들어가죠. 이 모터들이 강력한 힘을 내려면 성능 좋은 연구자석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속 관절을 꽂다 보면 그 모터 내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우리 스마트폰만 오래 써도 막 뜨거워지는데,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모터니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1번적인 자석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자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 자석이 힘을 잇는군요.
네. 자력이 떨어지면 모터가 멈추고 로봇은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게 되죠. 이 뜨거운 환경에서도 자석이 원래의 힘을 유지하도록 딱 견디게 해주는 필수 첨가물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디스프로슘과 테르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을 견디는 일종의 방호막 역할을 하는 원소군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첨단 로봇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까?
2025년 무역협회 자료 기준으로요, 한국은 이 필수 연구자석 재료의 무려 8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와, 88.8%요? 거의 90%잖아요.
네, 거의 절대적이죠.
이건 비유하자면요, 막 수십억 원을 들여서 최첨단 스마트홈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가장 중요한 메인 전원 스위치를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웃집 안방에 맡겨둔 거나 다름없네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원 내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 조치가 딱 발표됐을 때 정부는 꽤 자신만만했던 걸로 아는데요. 뭐 공공비축분도 있고 민간 재고도 있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너무 낙관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부가 4월 7일 점검회의에서 6개월치 공공비축분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제가 시작되고 불과 두 달 뒤에 무역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76%나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76%요? 와, 반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물건이 안 들어오니 어떻게 될까요? 디스프로션과 캐리비움 가격은 2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했죠.
가격이 확 뛰어버렸군요.
그렇죠. 서류 심사 45일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목줄이 실제로는 전체 생산 라인의 비용을 치솟게 만들고 언제든 밸브를 잠글 수 있다는 공포를 시장에 아주 깊게 심어준 겁니다.
참, 자원이 금호현이라면 이제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 자체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원자재는 뭐 자연의 축복이니까 우리 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기술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까 로봇 밀도 세계 1위라고 했죠. 한국이 1012대, 싱가포르가 770대, 중국이 470대. 현장에 깔린 로봇 숫자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데 정작 그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6년 1월 무역협회 보고서하고 로봇산업진흥원 자료를 교차 검증해 보면요. 한국 제조 로봇의 핵심 부품 평균 국산화율은 여전히 40%대 초반, 약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43%요? 생각보다 낮네요.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핵심 중의 핵심, 즉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구동부가 15%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잖아요.
네, 밀도 1위니까요.
그럼 설계도도 있을 거고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도 할 텐데 그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부품 하나를 왜 우리 기술로 똑같이 못 깎아내는 거죠? 계속 깎다 보면 언젠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감속기라는 부품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로봇팔이 유리창을 닦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유리창을 닦는다.
모터의 힘을 제어 없이 그대로 전달하면 유리가 바로 박살날 겁니다. 야구 배트를 풀스윙으로 확 휘두르다가 유리창에 닿기 딱 1mm 전에 완벽하게 멈춰 세우는 엄청난 토크 제어 능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아, 그 미세한 힘 조절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 감속기가 76%, 서버모터가 65.1%입니다.
와, 그 미세한 컨트롤을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네요.
네, 하모닉 드라이브나 야스카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사실 겉모양 설계도를 베끼는 건 쉽습니다.
동면은 훔치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만 번 금속을 깎고 다듬으며 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그 미세한 오차 조정 능력, 즉 오랜 시간 쌓인 일본 특유의 손의 감각과 공정 지식은 단기간에 자본을 막 쏟아붓는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아요. 일본의 오랜 장인 정신과 그 공정 노하우를 당장 뛰어넘기 힘들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초정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품질로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건 어떤가요? 중국처럼 말이죠. 우리가 또 대량 생산의 민족 아닙니까?
아, 그 부분에서는 중국의 속도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이 위에서 기술력으로 꽉 누르고 있다면 중국은 아래에서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다?
네, 리더드라이브, 중국명으로 녹적 해파 같은 기업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감속기 국산화율을 70에서 75%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75%나요? 엄청나네요.
거기다 일본산보다 40에서 60%나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심지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공급망에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네요.
네, 딱 샌드위치죠.
위로는 수십 년 가까운 일본의 정밀도에 턱 막혀 있고 아래로는 무서운 원가 절감이랑 양산 능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장에 로봇을 1000대, 2000대 막 더 들여놓고 효율을 높여봤자 그 로봇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은 결국 일본 부품회사나 중국 소재 회사의 곳간으로 술술 흘러들어가는 아주 뼈아픈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네요.
그 구조적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어떤 의문이죠?
부품 경쟁력도 이렇게 샌드위치 신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한국의 로봇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버티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 그러게요. 기술의 일본과 가격의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우리만의 특별한 기기가 있었나요?
그건 우리 자체의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외부 요인이 만들어준 거대한 방패 덕분이었습니다.
방패요?
네, 바로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정책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IEP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해서 중국산 로봇과 부품에 엄청난 막대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아, 관세 장벽이요?
네, 그 덕분에 한국 로봇들은 중국산보다 원가가 조금 비싸도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대고 있던 산소호흡기가 우리의 폐활량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행, 즉 미국의 관세 장벽이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방패가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영원하지 않았죠. 아주 최근인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3으로 해당 관세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혔군요.
네, IAEPA라는 법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자위적으로 막 매길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넓게 쳐져 있던 관세라는 든든한 방패가 법원 판결 하나로 쨍그랑 깨져버린 겁니다.
와, 지정학적 유행에 기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네요. 그럼 미국 의회나 정부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을 텐데요.
넓은 그물을 칠 수 없게 되자 이제 좁고 확실한 칸막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척 슈머 의원과 톰 코튼 의원이 주도한 2026년 미국 안보 로봇법이나 빌 캐시디 의원 등이 발의한 휴머노이드 로봇법을 통해 대응했죠.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가요?
이 법안들의 핵심은요, 연방 정부와 국방부가 중국산 무인 차량이나 로봇을 조달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정치인들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찬반이나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조치들이 시장의 룰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건조하게 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달이라는 확실한 영역만이라도 꽉 틀어막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미국이 그렇게 법으로 겹겹이 막는다고 해서 현실의 로봇 산업에서 중국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른바 디커플링이 정말로 작동을 하나요? 앞서 감속기 시장 상황만 봐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 2026년 3월 엔비디아 행사에서 딱 연출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미국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에 올라와서 아주 귀엽게 걸어다녔죠. 그런데 그 로봇이 부드럽게 목을 돌리고 다리를 뻗을 수 있었던 건 놀랍게도 중국의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가 공급한 부품 덕분이었습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겉옷은 미국을 대표하는 디즈니인데 뼈대와 근육은 중국 유니트리 부품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하드웨어 공급망은 이미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치인들이 서류에 사인한다고 무 자르듯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반쪽짜리 현실인 셈이죠.
이야, 하드웨어 상황이 이렇게 옴짝달싹하게 힘든 구조라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몸통 말고 로봇의 두뇌를 움직이는 영역 말입니다.
아, AI 메모리 반도체 쪽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AI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2026년에 들어서면서 이 시장에 엄청난 호황이 왔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2026년 상반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호황이었습니다.
역대급이요?
5월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요. 가격 폭등세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DDR5 가격이 1년 만에 682% 올랐고 낸드 플래시는 무려 807% 폭등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0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죠.
1년 만에 가격이 8배가 뛰었다고요. 이거 완전히 반도체 돈잔치가 벌어진 거네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앞서 로봇 하드웨어에선 센 유치 신세로 그렇게 고전 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불티나게 팔린 건가요?
이 화려한 호황의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아주 묘하고 아이러니한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전면 차단했죠. 우회로까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칩 수출을 다 막아버렸죠?
그러자 다급해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무려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을 쏟아 부어서 자체적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니까 아예 자기들 칩으로 AI를 학습시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자국산 칩을 대체제로 쓴 거죠. 그런데 이 중국산 칩들은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좀 달리죠.
네, 이 떨어지는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칩 옆에서 데이터를 막 퍼나르는 고성능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양의 HBM과 고용량 D램을 한국에서 싹쓸이해간 결과가 바로 이 800% 가격 폭등의 정체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들을수록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겉보기엔 우리가 돈을 쓸어 담는 엄청난 호황 같지만 결국 중국은 장기적으로 외산을 다 몰아내고 완벽한 AI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거대한 목표죠.
당장 자기들 칩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우리 메모리를 사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훗날 우리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중국의 자립 프로젝트에 슬쩍 올라타서 아주 단기적이고 위험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호황은 일종의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요?
중국 발개위가 2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풀면서 아주 중요한 강제 조항을 하나 달았거든요. 새로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의 80%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워라.
80%를 자국산으로요?
네. 이 엄청난 내수 보장 정책을 먹고 무섭게 자라나는 기업이 바로 중국 1위 메모리 업체인 창신 메모리, 즉 CXMT입니다.
창신 메모리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반도체 공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 꽤 크지 않나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기술 격차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경우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열을 제어하는 아주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데 창신 메모리의 HBM3 수율은 아직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율이 20%면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한국을 기술로 단번에 추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무기는 당장의 기술 추월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압도적인 가격 파괴가 진짜 위협입니다.
가격 파괴요?
이들은 이미 범용 D램 수요를 80% 이상으로 확 끌어올렸고요. 16나노 기반의 HBM3 샘플을 화웨이에 보내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창신 메모리가 이 막대한 물량으로 범용 메모리 시장의 가격을 바닥으로 후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끔찍하네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을 잃고 오직 최선단 프리미엄 제품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의 호황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끝마치기 전까지만 잠깐 열려있는 아주 좁은 창문에 불과한 거죠.
참, 로봇 관절과 몸통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치이고 그나마 두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 호황마저 시한부란디언 도대체 우리가 이 산업에서 믿고 갈 구석이 있긴 한 건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드웨어나 부품 종속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고 무서운 종속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위협이요?
네. 로봇 산업의 진정한 패권을 가를 마지막 전장,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 같은 AI 모재를 로봇에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로봇이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 언어, 행동, 파운데이션 모델과 운영체제, 즉 OS의 통제권 문제입니다.
OS 통제권이요?
2020년 6월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외국인은 아예 못 쓰게 막은 건가요?
네. 적성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의 연구진조차 이 최고 성능의 모델에 접근할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자국 내에만 기술을 가두겠다는 전략이죠.
와, 미국은 아예 빗장을 걸어 잠궜군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정반대의 포위 전략을 펴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로봇 전용 운영체계 Q1 로봇스위다를 초저가로, 심지어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쫙 풀고 있습니다.
아, 공짜로 푼다고요?
네. 출하량 세계 1위인 중국의 로봇 기업 아지봇 역시 자체 생태계로 글로벌 시장을 무섭게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야, 이 대목에서 제가 떠오르는 아주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기기는 정말 세계 최고로 잘 만들었잖아요. 화면 쨍하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데 결국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두뇌, 그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에 영혼을 넘겨줬죠.
아, 맞습니다. 뼈아픈 역사죠.
앱스토어 수수료부터 생태계 주도권까지 싹 다 내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으로 로봇 관절을 100% 국산화해도 결국 그 로봇을 똑똑하게 움직이게 하는 AI 두뇌를 미국이나 중국에 빌렸어야 한다면,
네,
우리 로봇 상업 전체가 거대한 AI 기업들의 하청업체나 깡통 껍데기로 전락하는 그 안드로이드 악몽이 로봇에서 재현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종속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단순히 OS 빌려 쓰는 대가로 구독료 몇 푼 내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만 대의 로봇들이 매일 한국의 병원, 공장, 물류센터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로봇이 수집하는 엄청난 양의 정밀한 시각 데이터, 물건을 집을 때의 촉각 데이터, 공간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갈까요?
아, 그러게요. 그 데이터들이 다...
만약 우리가 남의 OS를 쓴다면 이 금쪽 같은 현장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외국의 클라우드 서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피땀어린 데이터를 공짜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AI 모델을 더 고도화시키고 그 고도화된 모델로 막대한 고부가치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겠죠.
와, 우리는 데이터 셔틀만 하는 셈이네요.
우리는 그냥 기계만 닫고 조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생태계를 갖추는 이 소프트웨어 주권이 하드웨어 국산화만큼이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와, 머리가 좀 멍해지네요. 하드웨어 샌드위치, 단기적인 메모리 호황, 그리고 다가오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종속까지. 그럼 우리 기업들은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당하고만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탈출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죠?
다행히 한국 기업들도 이 위기를 직시하고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L 만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면서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또 다른 곳은요?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망도 정조준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아예 미국 내에 전용 공장을 건설해서 물리적인 장벽을 직접 넘으려 하고 LS전선이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은 연구자석과 광물 공급망을 미국 등 동맹국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주 명확하고 훌륭해 보이는데요. 부품 모듈 설계도 직접 하고 공장도 미국으로 옮기고 광물도 다변화하고 이대로 차근차근 가면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들의 타임라인에 있죠.
타임라인이요?
네. 한국 기업들이 세운 이런 거시적인 대응 계획들은요. 양산이나 목표 달성 시점이 대부분 2028년에서 2035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꽤 먼 미래네요.
반면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의 부품 자립과 초저가 로봇 공세는 10년 뒤가 아닙니다. 당장 2년에서 3년 안에 글로벌 시장에 해일처럼 쏟아질 채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우리가 방파제를 다 쌓기 전에 쓰나미가 먼저 도착한다는 게 현실적인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군요. 하지만 당장 독자적인 로봇 운영체제나 AI 모델을 구축하자니 솔직히 미국 빅테크나 중국에 비해서 자본도 인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숨막히는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딱 꺼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진정한 무기가 있긴 합니까?
네, 있습니다. 모두가 빅테크의 거대한 자본력만 바라보느라 간과하고 있는 오직 한국만이 쥘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방송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수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라는 그 압도적인 로봇 밀도 1위 통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현재 차세대 로봇 AI의 핵심은 VALA, 즉 비전 언어 행동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로봇이 시각으로 계란을 딱 이식하고 언어로 집어라 라는 명령을 이해한 뒤에 계란이 깨지지 않을 만큼의 미세한 물리적인 힘을 조절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기술이죠.
네, 아주 고도의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네요.
이 완벽한 물리적 행동을 AI에게 가르치려면요. 가상 환경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마찰력, 중력, 오차를 직접 경험한 실제 현장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아, 실제 데이터요.
한국은 매일 수많은 정밀 제조 공장과 복잡한 물류 현장에서 무려 1012대의 로봇들이 현장의 먼지와 땀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매일 뿜어내는 정밀한 제조와 물류 통제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차세대 AI 학습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방대한 최고급 재료입니다.
아, 유레카네요. 우리가 설계는 못하고 부품은 수입해다 썼을지 몰라도 그 수많은 로봇들을 실제 우리 공장에 쫙 깔아놓고 수십 년간 굴리면서 얻어낸 그 살아 숨쉬는 현장의 데이터 자체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무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막대한 피와 땀이 서린 정밀 현장 데이터를 과연 누구의 AI 모델에 먹이느냐? 미국 모델에 그냥 넘겨줄 것인가? 중국 생태계에 헐값에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산업용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쓸 것인가? 이것이 향후 10년 글로벌 로봇 태권을 가를 아주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정말 많은 지점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 이면에 사실은 43%에 불과한 부분 국산화의 유율이 숨어 있었고요. 단순한 서류 도장 하나로 무기화되는 희토류 공급망, 또 수십 년 장인의 일본과 가격 파괴의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유행이 기대해온 아슬아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했죠.
네, 많은 걸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인 메모리 호황이라는 독이 든 성배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소프트웨어 종속이라는 거대한 위협까지 확인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자료와 맥락들을 하나로 딱 연결해보면요. 청취자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아주 섬뜩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에서 땀 흘려 만들어낸 그 귀중한 제조 노하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대 로봇들의 정밀한 움직임을 통해 고스란히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소프트웨어 주권을 포기하고 이 금쪽 같은 현장의 데이터를 외국의 거대 AI 모델이 꿀꺽 집어삼켜 학습하도록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훗날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릴 그 막강한 인공지능을 우리 손으로 직접, 그것도 공짜로 과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정작 미래에는 우리가 스스로 가르친 그 똑똑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우리 공장에서 쓰기 위해 매달 남의 나라에 막대한 구독료까지 갖다 바쳐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쥐고 있는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이 엄청난 인프라 자산이 결국 남의 AI 배만 불려주는 속빈 껍데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AI 로봇 시대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 그 운명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향후 2, 3년 안에 결정됩니다.
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그 귀중한 데이터는 지금 누구의 두뇌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집중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